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의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4장 1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밝히, 이 말은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오해의 여지가 없이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신자의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환영하고 제대로 따르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신자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예언적 계시를 통해 초대교회를 지도하셨다. 그 흔적은 아주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신자는 개인의 지력으로나 개인의 결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내 개인의 경건, 헌신과 결심으로 이루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인 의지적인 결단과 함께, 선택과 함께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은 일곱 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게 각 교회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다른 좋은 요소도 아시지만 에베소 교회 너희는 처음 사랑 회복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가 스머나 교회인데 스머나 교회는 첨사랑이나 이런 것의 회복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 대신 견뎌라, 장차 다가오는 환란에 대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준비하라, 물러서지 마라. 그것이 성님께서 스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너희들은 부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난하다. 불로 연단한 금을 나에게 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부요하겠지? 아니다. 벌거벗은 상태이다. 아주 초라한 상태이다. 내게로부터 산 금으로 부요하게 하라. 그 메시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가운데 주는 메인 핵심적인 공동체적인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2017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다가온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차츰차츰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나가세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장교와의 만남을 주선하시는데 여기 성경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본 환상을 묵상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기입하세요. 이 대사도인 베드로의 세계관의 변화는 성령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큰 손해를 보았을지 모릅니다.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 7절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이곳에 영혼 구원, 하나님 말씀 사역의 필요가 있지만 지금 너희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긴급한 필요는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에 있다. 그것을 어떻게 인도를 받았다고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르기아 길리기아 땅으로 무시아까지 갑니다. 이 무시아는요 여전히 터키 지역이에요. 그랬을 때 또 다시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니까 사도 일행의 성령님의 음성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한 불완전한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기도 엄청나게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 받으면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실수 없이 인도 받겠구나 생각하지만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여전히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이곳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지속하려고 어디요? 무시아 앞에 이르고 또 비두니아 가고자 하되 비두니아는 터키 지역 그 바운드리예요. 유럽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의 영께서는 그곳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 8절에 보면은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꿈을 꿉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계시의 한 방편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10절에 볼래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아주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한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보다 좌충우돌하는 것은 적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심조심 증검해 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았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와가지고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4장 1절 여기 나오는 후일에라는 표현을 바로 당장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라고 성급하게 적용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후일에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문맥적으로는 정직하게 이 문맥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는 그 가능성이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연결이 되는가, 연장해서 생각해도 안전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정직한 접근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에베소 교회 세팅 가운데 지금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것이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서신을 써서 그에게 목회 지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몇 년 지난 교회인가? 10년 정도 지난 교회예요. 초기 이 교회가 태동할 무렵에 이 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 교회가 지금 아주 거룩한 열심으로 진행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런 현상까지 이를 것인데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3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 가르침의 내용이 혼인하지 말라, 어떤 음식물 먹는 것 영성에 방해된다, 이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일어나겠구나. 바로 그렇게 문맥적으로 이해하면 1차적으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들은 누구인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다가 신자였다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가 믿음에서 떠나 다른 대상을 추구하여 신앙 고백, 믿음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미혹하는 영들 복수행이고요. 이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대조되는 거짓의 영들입니다. 사탄이 부리는 영들을 의미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다를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과 대조되는 사탄이 부리는, 이들은 두 가지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 불신자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영적 소경 상태에 있도록 붙잡아두는 역할이에요. 불신자의 마음은, 생각은 영적으로 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안 믿는 상태, 안 믿어지는 상태가 지속될까? 성경 곳곳에 뒤에 어떤 영적인 원인이 있대요. 믿지 못하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차단하는 적극적인 힘이 있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질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 미혹의 영에, 공중 근세 잡은 자의 어떤 영의 역사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미혹하는 영들은 믿는 자를 미혹하여서,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를 미혹해서 비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비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깊이 알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간에 생각의 공격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주님을 향해 가다가 어떤 무언가에 촉발되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할 정도로 미혹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귀신의 가르침들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날 것이고 거짓 영들, 즉 귀신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서 믿음에 떠난 일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의 가르침은요, 매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빠져들게 하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아주 많이 보아왔습니다. 최초의 여자는. 근데 미혹하는 영이 학습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나무가 달리 보입니다. 이 원리는 늘 똑같습니다. 6천년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민족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 상관없이 이 원리는 다 적용됩니다. 이 미혹하는 영이요, 학습을 시키면, 속삭임이 작동하면은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영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나무를 많이 봤어요.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는. 근데 미혹하는 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학습을 받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자가 처음으로 보듯이 그 나무를 본 적, 그 전에 많이 봤어요. 그 나무를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나무를 본 적, 그때 비로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에 영이 학습한, 다시 말해서 어지럽힌 눈으로 바라보면 나무가 달리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어둠의 영이 속삭이는 것을 허용하면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죄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 죄를 짓고 나거나 죄에 시달리고 나면은 그것이 엄청나게 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역사하는 순간에는 매력적으로 보여요.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관점, 생각하는 관점. 근데 이 미혹의 영이 나를 학습하잖아요. 어느 정도 내 생각 가운데 감정을 부추기고 어지럽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그 행동이 생각보다 확대되어서 부당하게 보입니다. 조그만 부당함이요, 엄청나게 계속 거기서 떠나지 않는 부당함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혹의 영 대신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은요, 내가 그 보는 눈이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부당하게 보였던 게 갑자기 긍휼을 도저히 베풀 수 없는 그 내 시각에 이슬이 맺히면서, 맞아, 나도 죄를 짓는데, 나도 부족한데,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모자람이 보이고 나의 실수가 보이면서 그 사람의 실수가 그렇게 큰 나를 못자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영이 나를 흔들어서 학습을 하면 희한하게 그것만 보여요.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특정한 나무를 많이 보았는데도 그처럼 보암직도 하고 무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학습을 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어떤 시달림이 있을 때는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세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세요.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왜 그러지? 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에 주의 영의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나의 감정 지배해 주십시오. 보는 관점 지배해 주십시오. 불편합니다.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라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할 겁니다.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왜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믿었던 사람들이 따를까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 양심은 건강하게 작동하는 상태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인을 맞아서 무감각해지면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책이 없어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 보호가 아주 강렬해요. 자기 보호는 저와 여러분의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보호,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요, 양심이 죽어버리면은 이것이 최대한 극도로 높아집니다. 사람들에게 겉면 외면을 경건하게, 이게 믿는 컨텍스트니까 경건하다라고 하는 자기 표출은 엄청나게 강해지고요. 근데 아내는 죽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토록 가혹하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보는 외면, 겉면을 경건으로 가장하고 안에는 영적으로 죽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양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미혹의 영을 초래하는 원인은 과잉맞은 양심입니다. 미혹의 영들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그 귀신의 가르침을 전파할 어떤 도구를, 좋은 제목을 찾겠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시듯이 어둠의 영들도 자기들의 왜곡된 진리, 거짓을 전파하는 훌륭한 제목을 찾아요. 그 합당한 후보자가 누구인가 하면 종교적 위선인데요. 이 종교적 위선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처럼 좋은 후보자가 없어요. 이것을 좀 발전시켜 볼까요? 이단의 도구가 된 사람들, 성경적인 관점에서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적 위선이 엄청 강해요. 헌신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들어가 보면은요, 종교적 위선이 아주 강한데, 여기에는 이 종교적 위선을 가능하게 한 원인은 작동하지 않는 양심이에요. 이단의 도구가 된 사람들은 보면 1차적으로 그들의 교리에 완전 헌신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종교적 위선이 있어요. 그들만이 아는, 외부에서 보면은 그 충돌이 없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확신하는 경건의 모습과 그 주님이 보시는 그 내면 사이에는요, 엄청나게 큰 격차가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그래요. 선하게 포장했는데 안에 실상을 들어가 보면은 선이 아닌 것, 그 위선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목사님의 모습과 그 자녀들이 보는 목사님의 모습이 그 다르다면 그 격차만큼 위선하다, 이렇게 위선적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단 종파 가운데는요, 예외 없이 종교적인 위선이 강렬하게 나타나는데 그 1차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양심의 문제가 있어요. 양심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대상을 이러한 이단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이런 이단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하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외 없어요. 놀랍게도.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 이랬습니다. 종교를 부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영적 분별력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 개인, 단체가 육적인 요소가 아주 강렬한데 그 사람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그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어떤 이단 단체를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절대자가 있다면 그들을 기뻐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열매들을 보여줘요. 그들에게서 자비라든지 관용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진리사수라든지, 큰 자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야 된다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든지 하는 주님께서 강조하신 근본 진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실되고 거룩한 삶에 위배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은밀한 대적인 교만이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없어요. 왜요? 양심 이 부분에 있어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이 확신이 강해요. 단체 안에 들어가면은 그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확신이 가능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성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예수, 믿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은 예수 믿는 교회에서 파생된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위선적인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이것이 아프지가 않아요. 화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종교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단체를 살리기 위해서 설령 누군가를 불법적으로 교사하거나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종교단체를 살리는 것에 뭐라고 할까요? 의미를 둘 수만 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법적으로는 분명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가증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양심이 작동하지 아니한 가운데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아니할 때 자기 합리화 시키는 것은 무섭도록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판이 죽지 않도록 작은 어떤 것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 지혜입니다. 3, 4,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역사했던 이 잘못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은 뭔가 하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은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뜻보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 지금도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주장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이 선이다. 그런데 육체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결함이 있는 땅에 속하는 세속적인, 조금 더 나아가면은 악한 것이다. 아이를 낳는 생식적인 차원에서 마치 동물이 교배하여 교미하여 새끼를 낳고 나면은 그 사이에 다음 교미기까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관계를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부부 사이에 이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적이다.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영성을 추구한다면 이것을 금하는 것이 거룩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접경, 지름길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정 음식물, 여기서는 고기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타락 이전에 채식주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방식이다.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진 방식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합당하지 않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뭐냐 하면은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것은 틀렸다.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다. 거룩하게 진리를 진리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이것은 원문을 보면은 앞에 정관사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과 하는 명사 두 개를 연결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입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믿어 진리를 많은 자들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합니다. 거룩한 영성과 음식물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음식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자기 체질에 맞추면. 어떤 사람은 우유 제품이 소화에 장애를 조금 일으키는 체질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피하면 돼요. 모든 음식은 가합니다. 아, 목사님, 구약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런 이런 음식물 먹어도 된다. 어떤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했는데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All foods are fit to be eaten. 모든 음식은 먹기에 합당하다. 먹어도 된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음식 규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의식 규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지금 헌금을 바칠 때, 드릴 때 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다. 따라서 음식물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먹어도 된다. 자, 그러면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갖는 것은 어떠한가? 동일하다. 하나님의 창조이다. 동물은 모든 동물은 생식을 위하여 성관계를 가집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녀를 생산하는 것 말고도 주님께서 설계한 희락을 위해서 성기관을 만들었어요. 사람만의 유일하게.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음식물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음식물, 특히 고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랐다. 아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니 누리라. 나에게 호흡을 주신 주님께서 나를 왜 명령하신 것이니. 어떤 음식물의 출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 감사와 함께 정결을 주장하는 기도를 하고 먹으십시오. 정결을 주장한다는 기도는 건강을 주장하는 기도 의미입니다. 이 음식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먹어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냄새 맡아보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먹겠습니다. 근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건강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먹으면 됩니다. 독인 줄 알고 먹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때는 그것을 모르고 출처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있을 때 이렇게 감사와 함께 정결을 주장하는 기도를 하고 먹으시면 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에는 특정 교회에 이러한 유의 이단적인 가르침이 도전했습니다. 아주 경건을, 거룩을 가장하고 다가왔는데 알고 보니까 파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위배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로부터 약 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로 주신 것을 혹시 곡해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분을 오해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밝혀줄 거예요. 내 개인 가운데 내가 그 전에 부모로 말미암아 또 자라면서 잘못 왜곡된 생각이 주님 관련해서 정리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아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진리에 대한 조명은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나에 대한 진리 조명, 내 삶에 일어났던 현실에 대한 진리 조명, 이 해결책에 대한 진리 조명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그맣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가이드처럼, 아 주님 그렇습니까?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밝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지혜로운 길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까? 나라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요구하세요. 진리위원께서는 기도원에게 그 요청, 양털 시험 요청에 대해서 존중해 주셨듯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몰라서 이렇게 한 번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면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인내하시는 가운데 어느 부모보다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알아먹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재차 요구하면은 재차 기다려 주셔서 알게 하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